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저희를 부르사 주여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을 우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대표자와 중직자가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영적인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긍휼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우리 구약성경 예, 710페이지 정도 예,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 같이 에스라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에스라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에스라서는 10장 정도의 사실은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이고 선지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역사서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 에스라서를 좀 보기 전에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에스라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해예요. 지금 사무엘 상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세워진 거예요. 사울이 세워지고 짧게 왕위를 마치고 그 뒤에 선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였고 그 뒤에 세워진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또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라는 큰 걸 이제 다윗이 지을 원래 형국이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관계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성전을 솔로몬이 아주 화려하게 그저 큰 성전 내에 또 예배드릴 공간을 원래는 천막 위주의 성막에서 이제는 광야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가죽으로 된 성막 텐트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 내에 한 중앙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성막이 성전화 이렇게 됐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1,000명의 첩과 부인들에 의해서 이방 그 부인들과 첩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성전 내에서 이방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끝내 솔로몬의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사실은 기울게 됩니다. 기울게 되었고 또 부귀순환 또한 11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11명의 왕들이 전부 다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추측이 되지만 그 모든 왕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렇게 잡혀서 다 포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인데 북쪽의 수도가 어디냐?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남쪽에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 일부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자리잡고 있었고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서울과 뭐 평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 또한 대부분 왕들이 선한 왕이었지만 또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부분들 여호와를 사랑하면 복을 나르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에 있을 것을 그 신명기 어떤 언약에 의해서 사실은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이죠. 잡혀갈 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한번 그 부분들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25장 25장 10절 11절 예레미야 25장 10절 조금 긴데 우리 12절 읽을까요? 12절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겠다. 또 그 11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나라가 망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 시점이 잡혀갔던 남유다의 민족들이 돌아올 시간표라고, 돌아올 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나라의 망할 것과 한 나라가 망한 것과 한 나라의 망한 다음까지 있던 선지자예요. 그에 의해서 예언된 게 뭐냐면 이 포로된 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포로되어 간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곧 돌아오는 그 연수가 보통 대충 7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BC 720년과 그 다음에 586년도에 망하게 되어졌고 실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출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면서 야곱에 낳았던 그 열두 아들들, 그렇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그 열두 아들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인구라는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쭉 와서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가나안에 거의 뭐 7, 80%를 정복을 하고 이따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던 장로들이 죽으면서 그 나라가 확 기울어요. 기울면서 그 땅에 사사기라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고 혼란과 혼란을 거듭하면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왕이 세워져서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된 거예요. 모든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좋겠지만 왕들의 부도덕함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들이 참 왕이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진짜 왕이 와야 되는데 예? 저도 어려서 경험한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뒤에 뭐 이명박, 뭐 노태우, 전두환 뭐 많잖아요. 박근혜. 그 아버지가 내려서 아버님이 이제 이북분이신데, 아이, 쓸 놈이 한 명도 없다고. 쓸 놈이 좀 등장해야 되는데 다 똑같다고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어느 날 제 아버지 나이가 좀 되고 보니까 그러게 참 대통령, 이게 진짜 참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게 더 생기냐면 북쪽도 망하는 걸 봤고 남쪽도 더 평화롭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망하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왕이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그래도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왕 같았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왕이었어요. 물론 잘못이 있었지만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왕을 다윗의 씨로 왕이 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요시아의 씨랄지 히스기야의 씨랄지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물론 그들이 왕의 일부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다윗을 쓰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 남유다 왕이 20명이라니까요. 20명의 왕을 들어가면서 무슨 요시아 씨랄지 히스기야 씨라는 말을 안 한다고요. 그 얘기는 다윗의 어떤 씨에 의해서 다윗과 같은 나라가 이 나라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그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형국이 되었고, 그러다가 70년 뒤에 돌아온 거, 생각을 해보세요. 20살짜리가 갔는데 90에 돌아온 거예요. 90에. 그죠? 50살짜리가 갔는데 못 돌아온 거 죽고서. 갈 때 2살이었는데 지금 72세가 된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뭐 평균 연령 70세가 안 되잖아요. 노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말이 70이지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살면서 거의 말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나라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쭉 되고,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원래 잡아갈 때는 엘리트들만 잡아갔어요, 엘리트들만. 그쵸? 왜? 그 나라가 다시 못 세워지게. 그리고 그 남유다에다가 그냥 막 이방인을 섞어가지고, 거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대박 하층문이었고. 근데 갔다가 돌아오니,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돌아온 사람들하고, 떠난 사람들은 그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늘 울면서 언제 갈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온 거예요. 막상 와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뭐 도원이가 잡혀갔어요. 어디 잡혀가가지고 포로되어갖고 대은이하고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뒤에 온 거예요. 근데 다은이하고 뭐가 안 맞는 거야. 정서가 도은이는 자꾸 이제 버터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치즈 얘기하는데, 사단 다은이는 청국장 얘기하고 부침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안 맞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 왜? 포로 해방된 이후에 쓴 책이 역대상하라고요, 이제. 그래서 딱 왔는데,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내용.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런 좀 시각을 가지고 1장을 볼게요.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인.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누구냐?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아까 그랬죠? 예레미야 그 예언할 때 그 나라가 70년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고 새롭게 들어선 왕이 페르시아다. 페르시아는 어디냐?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렇죠?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한테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너희 나라에 있는 유다 나라를 풀어줘라. 왜 풀어주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에게 그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이하죠? 꼭 기억나시나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민족이 있었는데, 모압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갈등이 있을 때 발락왕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딱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세요. 이방 선지자, 이방 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그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읽었던 요리 핵심절 요절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이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사마리아 언급은 없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하면서 실제 그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해서 그들이 1차, 2차, 3차 세 번 나눠서 지금 본국 예루살렘에 이미 이건 지금 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돌아온 상태예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를 빼놓고 묵시록을 빼놓고 대부분 성경은 대부분 경험하거나 다 과정을 치른 다음에 그 뒤에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 자서전을 제가 한 살 때 못 써요. 어느 정도 산 다음에 돌아다보고 쓰는 거잖아요. 회고록처럼. 그런 것처럼 모든 그렇죠. 여행 기행문도 예측에 쓸 수가 없잖아요. 다 경험한 다음에 쓰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의 시간 속에 있던 팩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언서 묵시록이고 이런 역사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그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경험한 다음에 돌아다 보면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일장의 내용은 해방된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이미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참 후에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5절부터 말씀 보니까 6절 7절 말씀 보니까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왜 유다하고 베냐민만 나올까요? 남유다의 주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언급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방해를 누가 하냐?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이미 잡족이 된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를 해요. 예를 들면, 남한이 서울에다가 뭘 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쵸? 이에 유다왕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 왕이 옛날에 다 성전했던 그 기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 지금 돌려주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왕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성전을 짓고 실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물들을 대부분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고레스 왕이 그걸 다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는 거죠. 이 장 말씀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또 비그에와 르흠과 바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냐 하면서 그 인원수, 그 명수를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했겠죠. 지금 그 명수를 뭐 자손들의 인원수를 쭉 세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3장 말씀. 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외에 드리려 할세. 또 누가 등장하냐면 계속 모세가 등장을 해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대로 그 제사의 법칙대로 그 법대로 주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자꾸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요. 제일 처음에 세운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어서 솔로몬 성전이야. 두 번째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야.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고 그걸 지어놓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막 울어요. 왜? 봤던 솔로몬의 성전 같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 영화로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막 오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고레스 왕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했고 실제 그들이 와서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을 짓는 걸 막 좋아하지 않고 왜 성전을 지으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 있던 백성 돌아온 백성들은 기쁨으로 왔지만 원래 있는 백성들은 그걸 싫은 거 그게 또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를 계속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우리 왜 풀어줬냐?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 다 헌금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 고레스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3장 6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지금 비로소 돌아와서 함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제사를 드렸겠단 말이야. 못 드렸죠. 돌아와서 하는 것이 제사라고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을 출애굽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들에게 요청했던 게 뭐냐?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해요. 제사로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시작을 그 구원을 나가서 제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출애굽에 1년 동안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1년이 안 되는 거면 한 12개월 정도 12개월 그 사이에 그 상간에 그들이 완성하는 게 뭐냐? 성막인 거예요. 성막을 짓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지으므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고 민족들을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첫 시작으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또 나오죠.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렇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자꾸 왜 나오냐면 스룹바벨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누굴까 하다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솔로몬의 성전 예수님 족보 있잖아요. 스룹바벨 예수님 족보에 있어요. 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왕권의 계통을 잇고 유다지파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계속 그것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쭉 넘어가서 9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 9절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헷나닥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하면서 지금은 계속 뭐 성전 건축하는 장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어제 책을 읽으면서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교회 공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뚜껑. 근데 괜히 이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괜히 웃음 나는 거예요. 야, 무슨 교회 좀 공사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이걸 읽으니까 나름대로 또 의미가 깊더라고요. 성전은 아니지만. 그쵸? 4장 말씀 보면요. 4장.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건축에 야 우리 동참해줘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 찾노라. 말이 이상하죠? 너희 하나님 찾노라. 원래 열두사전 열지파 중에 그 후에 드릴 건데요. 아수르 왕 에살 핫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지금 아수르 왕 나오죠? 지금 원래 메대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잡혀갔다가 어떤 민족들은 돌아오기도 했고 아니면 그 북쪽이 아수르의 땅이었으니까 원래는 그때 그 왕을 기억하는 거야. 지금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고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망했거든요. 지금은 메데파사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 왕 때 한 번 오고요. 또 다리오 왕 때 한 번 해요. 그래서 3차 나눠서 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첫 왕이 들어서 너희 가 그랬는데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후임으로 들어서 갖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도 또 가.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메대파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6절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거죠. 야, 얘들이 지금 너희 말 안 듣고 딴 거 하고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지연돼요. 와가지고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행정적으로 방해를 하고 자꾸 뇌물을 줘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장면들이 잠깐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4장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거짓 내용을 막 고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 페르시아 당신들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칠 것 같아요? 안 할 겁니다 라고 계속 해방을 놓는 거예요. 중간에.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북이스라엘 그 후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방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된 게 15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5장 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계와 이또세 손자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 학계 스가랴 읽으면 이 내용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세워가지고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지 말고 지으라고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쵸? 나중에 학계 스가랴 볼 때 또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넘어와서 6장 1절.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왕 바뀌었죠? 다리오 왕으로요? 원래 고레스 왕이었는데. 그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 나오죠? 고레스 왕 지금 다리오 왕이 들어섰는데 고레스 왕 때 내렸던 조서를 한번 다시 돌아다보는 것이죠. 그렇죠?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고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희도 60규빗을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지금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까지도 사실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잡혀갔던 포로들한테 이미 물어봐서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고 성전 그 모양을 조감대로 만들었고 이미 그들에게 준 상태예요. 근데 왜 안 짓고 있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와서 6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돗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은 이제 다 지은 거예요. 다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한 것이 뭐냐?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기억하세요? 출애굽을 하게 했던 핵심적인 그 이유가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 유월절 사건이 누굴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 피사건을 통해서 피바람을 통해서 해방된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처음에 한 것이 뭐냐? 그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의미가 크죠? 왜? 유월절 사건이 여자의 후손 가지고 온 아브라함의 수양과 더불어서 계속 출애굽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사건들 결정적인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뭘 의미하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짓고 한 것이 뭐냐? 그들이 주 앞에서 유월절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중간에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일곱 절기에 다섯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를 지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또 다른 회복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7장 6절 말씀 보니까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디입니까? 에스라서예요.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 그런 제사장이면서 그는 어떤 선지자 역할을 또 감당했던, 그렇죠? 성경에 아주 익숙했던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학사, 그렇죠? 학자면서 실제 성경에 능숙하고 성경을 전달할 만큼 성전을 짓고 절기를 지킨 다음에 에스라가 올라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가 모세율법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뜬금없는 모세율법, 그렇죠? 그 모세율법이 이 모세경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역사서도 계속 모세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가 와서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데 그가 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10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이제 그 중심으로 쭉 가르치는 건데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렇죠?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 누구죠? 모세 형? 아론. 아론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 아론의 후예로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는 몇십 대, 그 저 앞에 할아버지, 조상인 거죠, 이제. 따지다 보면 뭐 작은 아버지, 뭐 작은 할아버지, 뭐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아론의 후예로서 학자이면서 제사장의 에스라가 드디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흐트러졌던 민족들의 믿음과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정리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그 말, 7장 10절 또한 사실은 요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1장 3절과 7장 10절이 요절임을 또 아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6장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에요. 6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 봉헌이에요.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단순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이 성전화된 그런 개념의 성전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들의 개혁이에요. 그렇죠? 쭉 넘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가세요. 우리 뭐 많은 것 좀 볼 내용이 더 있지만 우리 9장 말씀, 9장. 9장 2절 말씀. 에스라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다 보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고관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거룩한 자손들이 혼잡하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옷을 뜯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또 뭐가 나와있죠? 머리털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막 퍼즐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9장 내용이에요. 이 민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 하반절 보니까 그 더러움으로 우리가 채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유다 백성들한테 어떤 각성 운동을 벌여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혼한 아내, 자식들을, 이방인들을 다 떠나가게 해요. 그 장면이 에스라가 마지막 주도했던 개혁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손들인데 혼잡하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한 싸우니 이런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네다 하리라. 쭉 울면서 그들이 이제 이방 부인들 궁금한 거야. 아니 언제는 룻 모압 이방인인데 들어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또 퍼내기도 하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라합도 막 그렇게 이방년인데 족보에 들어가고 근데 또 훗날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해방돼 돌아온 다음에 뭔가가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도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이방인들을 많이 보내서 섞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민족의 율법책을 회복하고 보니까 율법책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방인들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걸 다 개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현사모가 이방년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돈 다 이방시들인 거예요.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졸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결의와 개혁을 좀 단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백성들의 많은 감정을 샀겠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주도하는 사가 에스라 선지자인 것을 쭉 알 수 있고 그러면서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이름까지 거론해요. 제사장인데 이방 여인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 쭉 무슨 명단이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23절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 다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들, 위치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보세요. 열두 지파 중에 항상 기준과 같았던 인물들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이야. 항상 복음에, 율법에 앞장설 사람들인데 그들도 이미 그렇게 혼잡하게 된 거예요. 명단까지 다 기록하니까요. 그 다음에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이것도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또 25절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사손 쭉 이름이 나오는 장면들을 볼 수, 그 명단이 쭉 나와요.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당연하겠죠. 그죠? 이 내용들을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 지은 다음에 실질적인 삶의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게. 성전 건축은 했는데 개인에게 있는 믿음이 건축이 안 되고 세워지지 않는, 성전은 세웠는데 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 더불어서 다시 우리 각 개인들에게 있는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 보면서 씁쓸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민족이 다시 주 앞에서 출발하려고 출발 선상에 쭉 서는 장면인 거야. 모든 걸 다, 먼지 묻은 걸 털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감정을 잡겠으며 얼마나 많은 신음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뭐 시간상 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 가서, 에스라가 세운 건 아니죠. 스룹바벨이 세운 거예요. 스룹바벨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거룩한 자손이랄지 또 실제 에스라의 자신이랄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에스라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에스라서 또한 그리스도 관점적으로 목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개혁 사건일 뿐입니다. 성전을 또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떤 외형적인 예배당도 중요하고 또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시며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던 말씀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형편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오늘 또 항암 치료를 한 우리 주성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물으며 또 주 앞에 겸손하며 인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14개 모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려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현장과 나라와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